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제재 법안이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의회 자선 야구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 괴한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26일 퇴원했습니다. 메드스타 워싱턴 병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스컬리스 의원이 전날 퇴원했으며 재활치료소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가 좋으며 재활 후 업무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 야구장에서 훈련 중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스컬리스 의원을 비롯한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총결과 한 범인 제임스 호즈킨슨 씨는 민주당 지지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26일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금융위기 당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연준은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가 더 이상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 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각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장성들과 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 비용과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성전환자들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성전환자 복무 허용 조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진영이 전국 총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6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구성 시도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는 30일 개헌의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을 가진 기구로 반정부 진영은 이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전국 총파업은 지난주에도 하루 기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6일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고 유럽연합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발표를 협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앞으로 한 달 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re not pursuing a collapse or a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 27도입니다. 서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위협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25일 상원 외교위 소위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re not pursuing a collapse or an accelerated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가속화된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이 이런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북핵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협상을 통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must first cease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bring an end to its pattern of dangerous aggressive behavior in the region.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고 영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회원국들이 충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도록 요청하며 북한의 무역을 차단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곧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밖에 미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remains firmly committed to pressuring countries 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sanctions.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로 대북 압박 필요성과 북한의 위험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틸러슨 장관이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던 2014년 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무부의 대북 제재 역량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각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함께 앉아 들었다며 틸러슨 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ve sat there in the meetings and I've listened to him as he's talked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bout the importance of that pressure campaign.
노트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한 가지 좋은 수단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미국 주재 워싱턴 대사가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against the US decision to deploy the SAR system, which poses serious threats.
추 대사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중미연구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추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sometimes we have differences.
미국과 중국은 비록 목표 달성과 관련해 차이점이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추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와 안정 속에 이뤄지고 핵 문제 해결 역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 제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사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한 연합군을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이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에서 북한 부분은 제외하고 심의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주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하원이 채택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hat likely will happen is we will strip out the North Korea piece and send it back to them so that the two pieces we've negotiated together.
코커 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하원에 보낼 예정이라며 상원과 하원이 이미 협의를 거친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은 그대로 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은 25일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찬성 419대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에 지난 5월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한 것으로 코커 위원장은 바로 이 북한 부분 추가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And then began negotiations with the House on North Korea. There aren't huge changes, but there are some changes that people would like to put in. And
코커 위원장은 하원과 북한 제재 내용을 더 협의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북한 제재법들이 계류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28일 휴회하기 전에 이란과 러시아 제재 내용을 의결하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 제재 내용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 때문에 북한 제재 내용을 삭제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서 이미 상원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2017 북한 은행 업무 제재법과 북한 정부와 협력자들 제재법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발사체가 ICBM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stantly in touch with China and I can say that things are moving but it's still too early to tell how far they'll move.
헤일리 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진행 중인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중국이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결의안 내용을 공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결의안이 강력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결의안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중국의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중국이 러시아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당초 희망했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그만큼 이번 제재가 꽤 심각하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한때 러시아 등이 북한의 발사체가 ICBM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I think that everyone that we have dealt with acknowledges it's an ICBM.
미국이 협상하는 나라들 모두가 ICBM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결의안에 ICBM을 명문화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마감 시한이 없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시한으로 내걸었던 정전협정 체결인인 27일 이후에도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측 군사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의 마감 시한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27일 이후에도 군사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대로 그에 맞춰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한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당장 회담에 응한다고 해도 대표단 명단 교환과 회담장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7일까지는 회담이 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 당국이 대화보다는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군사회담 의제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과 연관된 만큼 북한이 관심을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의 현 전략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출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미북 대화를 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대화에 임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뭐 핵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제재가 그 수위를 낮추거나 이런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긴장의 그 수위를 높이는 거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 임하려 하는 거 아니죠.
고 박사는 북한이 지난 2년간 급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갑자기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전략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미국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엔 돌파구로 남북 대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에선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 건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까지는 긴장 구도를 유지한 뒤 9월 이후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은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야 할 시기지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북한 여행 금지 이전에 출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추가로 억류돼선 안 된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곧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치의 제한적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고 믿는 미국인 방문객들도 북한에서 나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특별 여권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워트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go to North Korea. Let me remind you, we still have Americans who are being detained in North Korea.
노워트 대변인은 한 유력 신문이 북한을 마치 환상적 방문지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북한에 여전히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취재한 기사를 싣고 여행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인들의 현지 취재를 예로 들면서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방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북한에 다녀온 외국인들을 취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에게 왜 북한을 방문했는지, 북한에서 눈길을 끈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방북 이유를 묻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질문에 대부분 호기심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시에 사는 레베카 헤이 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한국에 있었고 비무장지대도 방문했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비행기 조종사 마크 로빈슨 씨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북한행이 봉쇄되기 전에 북한을 찾았다고 말했고 캐나다인 조셉 보 씨는 탈북자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아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에 사는 켈리 위트머 씨는 탈순 노모가 평양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해 노모를 모시고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고 농구 시범단 일원으로 방북했던 패트릭 레슬리 씨는 농구로 두 나라를 가깝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무엇이 눈길을 끌었느냐는 질문엔 대부분 북한 방문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레베카 하이 씨는 북한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현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리를 채운 선전화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켈리 위트머 씨는 철저하게 통제된 관광이었지만 색다른 세계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던 평양 지하철과 아침을 깨우며 울려 퍼지던 음악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로빈슨 씨는 헬기로 하늘에서 평양을 둘러봤다며 생각보다 평양이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낸 사이먼 박 씨는 북한 정부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있었다며 6주가 지나서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농구단의 일원으로 지난 2012년에 방북했던 패트릭 레슬리 씨는 농구 경기로 현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말했고 조셉 보 씨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지만 시민들이 모두 동원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켈리 위트머 씨는 여행을 통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며 북한에 다녀올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로빈슨 씨는 북한 같은 평범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주관이 생기려면 이들 나라를 방문해 현지 주민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이 북한 주민이 외국인들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베카 하이 씨는 민간 관광을 통해 국경을 허물 수 있다며 이것이 최상급 형태의 유연한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이먼 박 씨는 북한을 방문할 때 선입견이 없어야 하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인 조셉 보 씨는 북한 관광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특별히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고려항공의 최신 항공기 한 대가 8개월 가까이 지상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성수기인 여름이 됐지만 고려항공은 비수기 때보다 움직임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이 해외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4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투폴레프사가 만든 TU-204와 안토노프사의 AN-148 항공기 각각 2대로 고려항공의 취항지인 중국과 러시아 노선을 운항해왔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 중 기체 번호가 P672인 AN-148 항공기는 최근 몇 개월간 운항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레이더24의 홍보 담당자인 이언 패트체닝 씨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P672가 마지막에 포착된 건 2016년 11월 28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8개월 가까이 운항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N-148은 최대 85명의 승객을 태우고 2,100km에서 4,400km를 운항할 수 있는 중단거리 여객기로 지난 2013년과 2015년 고려항공에 인도된 최신형 여객기입니다. 현재로선 고려항공의 전체적인 운항 감소가 P-672가 해외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이유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객기 4대가 쉴 새 없이 운영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최소 8개 노선을 4대가 번갈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AN-148 여객기들은 중국 진안과 칭다오, 타이위안 등지에 여름철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전세기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약 한 달간 운영됐던 단둑 노선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전세기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운항 감소는 비단 전세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7월 통상 주 4회 스케줄로 운영됐던 베이징 노선을 5회로 증편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편수를 줄여 주 4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주 2회 운영됐던 상하이 노선의 경우 지난달과 이달엔 지금까지 운항 횟수가 4번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지난해까지 150여 명이 탑승 가능한 TU-204 항공기가 시엔양과 베이징 노선에 투입됐었지만 현재는 80여 석을 보유한 AN-148이 시엔양으로 향하고 있고 베이징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항공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탑승객 감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고려항공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순차적으로 태국 방콕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 운항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는 5개였지만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 4개 도시로 줄어들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의 시간입니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탈북 여성의 갑작스런 재입국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렵게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돈 번다는 생각에 살게요 하고 그냥 북한에 그 군대 배낭 가방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막 담아가지고 내국으로 집에까지 옵니다.
지난 2014년 1월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던 임지연 씨.
무슨 소리야 막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면 야 벗어 엄마가 딱 이러고.
한국의 여러 종합편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던 임 씨가 돌연 재입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남녀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거 앞에 지금 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저거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임 씨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으로 갔지만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를 포함해 김정은 정권 들어 재입북한 인물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사례는 25건에 달합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중국에 나갔다가 납치되거나 가족 때문에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Some of them travel to China and then surreptitiously travel to North Korea.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몰래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연구위원도 대부분 가족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납치가 되거나 강제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북한에 납북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모 씨도 우리 민족끼리 출연했다가 자기 부인하고 다시 탈북을 했죠. 물론 뭐 자진해서 이렇게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들 때문에 또는 성금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북한에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탈북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남성 강 씨는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2016년 11월 말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게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도 2012년 재입국했다가 2013년 6월 재탈북했습니다. 임지연 씨와 함께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탈북자들은 임 씨도 중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북송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탈북자 김시영 씨입니다.
납치 당해서 갔지 않으면 국경 나가서 또 뭐 걸려서 경찰이 잡혀서 이렇든 저렇든 잡혀서 북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납치해서 갔으면 사실 임지연이 집에서 옆에 아빠 엄마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걔 하나만 떨렁 나와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임 씨와 함께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또 다른 탈북자 김가영 씨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북한에 재입국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자기 말로 가겠어요. 지금 그 인터뷰한 그 영상의 얼굴이 여기 있을 때 얼굴이 너무 틀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재입국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 씨입니다.
If North Korean government threatens their families left behind in North Korea, that can be another.
북한 당국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인질로 협박한다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김현정 씨도 북한 당국의 회유 압박 정책에 넘어가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안 올 거야? 안 오는데 너네 가족 진짜 위협할 거야? 막 이렇게 북한에 보이부라든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브로커들 통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회유를 하고 피폭하고 협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뭔가 해결될까? 이런 착각으로 오해로 인해서 그곳까지 갔다가 납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category of former North Koreans who have great difficulties. Perhaps they live in more isolation than others.
한국 사회의 적응이 힘들어 심한 고립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심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임지연 씨의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입국의 길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영웅 칭호도 받고 한국에서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영웅 칭호받고 우리를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평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또 탈북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애초 위장 탈북해 대남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대학교 대학원 김성경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탈북자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뭐 탈북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허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고 이제 사회의 구성으로 녹아드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탈북자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정착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육 기간은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적응을 돕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 미화 4,200달러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탈북자 교육기간을 늘리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상담이나 취업지원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나 시혜성보다는 탈북자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착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정착 지원하고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탈북자 김현정 씨는 한국 정부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탈북자 스스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의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픈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죠. 내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죠.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한 작은 봉제 공장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작은 봉제 공장. 이곳에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봉제 공장에서 정착의 희망을 찾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탈북 여성들입니다.
네, 대표님.
예, 여보세요. 사장님.
네, 대표님.
예, 오늘 그 하트 어제 사장님이 3,000개 실어온 거 저희가 다 했는데. 예. 이제
내일 자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유진 대표.
저기 그저 귀하고
토끼 귀하고
그다음에 하트 저기 빨간 게 더
직원들과 함께 재봉틀을 돌리며 일도 하고 또 업체 대표들에게 전화로 물량 확보를 요구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강유진 대표 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봉제 기술을 배워 공장을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남북 하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재봉틀도 새로 지원받고 일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어요. 미신 기술이 굉장히 있어요. 핸드메이드 손 바늘 솜씨가. 근데 이제 북한 미신하고 남한 미신이 틀려요. 이게 이제 자동 이거 북한에는 수동이었고 근데 그것을 습득하는 기간이셔야 돼요. 우리가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뭐 다 이 자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맙게도 통일부에서 하는 그 남북 하나 재단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잘 센터가 됐어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같은 탈북민 여성들끼리 함께 일하면서 남한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3, 4개월 됐는데요. 친구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좀 아파서 지금은 원래 취직 못하고 집에 있는데 가만히 있기보다 그래도 이리 나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 돈도 조금이라도 벌고 일도 하고 마음상으로도 기쁘고 안정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하고 계시는 작업은 어떤 거예요?
뭐 인형에 붙이는 건데 선녀도 있거든요. 선녀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벌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하트 1,000개 해야 돼 해서 완성해서 빨리 납품해야 되거든. 자 우리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자 힘냅시다. 화이팅! 그래요.
오늘 1,000개 안 하면 사장님이 또 난리 칩니다.
서울 금천구 자활사업장. 오늘도 부지런히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오늘 하루 작업해야 할 양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며 활기차게 일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이곳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한 번도 봉제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처음엔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기술도 좋아졌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져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봉제라는 거 미싱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작년부터 나와서 대표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이전에는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우리 대표님을 소개받아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나오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제 기술을 더 익혀서 자신만의 작은 가게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탈북민에게는 또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저희 애들 그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그 유형에 맞는 그런 옷을 내 마음에 들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한편 이 자활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강유진 씨 역시도 이제 함께 일하는 탈북 직원들과 함께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작업을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름을 건 상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 여성들이 이제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우리만의 브랜드도 나올 것 같고요. 한 2년만 있으면 나올까 싶습니다. 2년 동안 내 지금 브랜드 이름도 지어놨어요. 비밀인데 휘파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탈북민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이 탈북민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자활과 정착의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를 만드는 그날까지 이 주변에 남한 사장님들하고 저 더 대인관계를 잘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죠.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이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6도. 수풍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은 26도.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엔 구름 끼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7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24도.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5도. 운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13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서해상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26일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 13명에게 부패와 인권 유린의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경찰청장, 선거관리위원장, 국영, 석유기업 부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는 30일 개헌을 위한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구성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30살의 남성이 시위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아울러 26일 베네수엘라 반정부 진영은 개헌의회 구성 시도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26일 대체 법안 없이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45대 55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존 맥케인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7명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상원은 앞으로 오바마 케어 대체를 위한 다양한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새로운 제재 법안이 미러 관계 개선의 기회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재 완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26일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금융위기 당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연준은 회복세에 들어선 경기가 더 이상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왔고 앞으로도 더욱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장성들과 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비용과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성전환자들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성전환자 복무 허용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26일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고 유럽연합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같은 발표를 협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앞으로 한 달 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반군이 남부 칸다하르 지역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한 26명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탈리반이 밤사이 거세게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